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기원전 216년, 칸나이 평원의 흙먼지와 피비린내 한가운데로 당신을 잠시 안내하고 싶습니다.
아, 로마 제국이 한니발의 부대에게 그야말로 도살에 가까운 학살을 당한 직후의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생존한 원로원 의원들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죠. 당장 짐을 싸서 로마를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비명이 막사안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 피를 뒤집어쓴 젊은 스키피오가 칼을 빼들고 나섭니다.
그리고 아주 서늘하게 선언하죠. 로마를 버리겠다고 맹세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로마의 적이다 라고요.
정확합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들의 화려한 기록장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제국의 뼈대는 그토록 참담한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찰나의 결단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피 끓는 고대 로마의 일화가 1995년 실리콘밸리의 한 차고지와 소름 돋을 정도로 겹쳐진다는 사실을 당신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한 기업가의 전기 제4장 30일의 생존자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죠.
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 목표는 흔해 빠진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를 읊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제국이 어떻게 끔찍한 패배를 먹고 자라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직함이 대체 어떻게 파산 직전의 회사를 3조 달러짜리 거대 제국으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기저의 논리를 해부해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출근길 버스 창밖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 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서늘한 불안감을 느끼셨다면요. 오늘 대담 끝에서는 그 지독한 불안감이 사실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겪은 추락의 깊이를 체감하려면 애초에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오만할 정도로 야심찼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시간을 1995년 5월로 한번 돌려보죠. 당시 32살이었던 젊은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회사 설립 불과 2년 차에 NB1이라는 야심찬 그래픽 칩을 세상에 던집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젠슨 황은 거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상태였어요. 이 NB1은 그냥 모니터에 그림을 띄워주는 평범한 부품이 아니었거든요. 3차원, 2차원 그래픽, 사운드까지 하나의 칩에 전부 때려넣은 괴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게임회사 세가에 세턴이라는 게임기 조종기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트까지 달려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PC를 완벽한 게임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시도 자체는 혁명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기술적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기업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컴퓨터 화면에 3차원 이미지를 그려내는 방식의 문제였죠.
그 삼각형 방식과 사각형 방식의 대립 말씀이시군요.
네, 당시 업계에는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작은 삼각형들로 쪼개서 이어붙이는 방식, 그리고 사각형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이었죠.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사각형을 선택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시 다른 회사들은 다 삼각형을 쓰고 있었잖아요. 왜 굳이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사각형을 고집한 건가요?
기술에 대한 미학적인 맹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둥근 공이나 사람의 부드러운 얼굴 곡선을 표현할 때 뾰족한 삼각형을 수없이 덧대는 것보다 사각형의 면을 휘어서 곡면을 만드는 게 시각적으로 훨씬 매끄럽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 마치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게 삼각형 방식이라면 사각형 방식은 부드러운 찰흙을 이리저리 빚어서 매끄러운 형태를 만드는 것과 같았겠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찰흙으로 빚은 곡선이 훨씬 예술적이겠죠? 하지만 세상은 예술가의 완벽한 조각성보다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표준화된 레고 블럭을 원했습니다.
그게 왜 치명적인 오판이 된 겁니까?
기술적으로 사각형 방식은 아주 큰 약점이 있었어요. 수학적으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은 언제나 완벽한 하나의 평면을 이룹니다. 하지만 사각형은 네 개의 점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이 뒤틀려버리죠.
아,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뒤틀린 면을 계산하고 렌더링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느렸겠군요.
맞습니다. 반면 1995년 PC 제국의 지배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와 함께 다이렉트X라는 게임 개발 도구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의 표준을 계산이 빠르고 쉬운 삼각형으로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리죠. 사각형 방식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물을 냈을지 몰라도 거대한 플랫폼의 룰을 거슬렀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립된 외딴 섬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모든 개발자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로 모여들어 삼각형으로 코드를 짜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NV1 칩만 홀로 사각형을 고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칩으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게임은 세가의 판저 드라군이나 버추어 파이터 같은 정말 극소수 타이틀 뿐이었습니다. 참혹하네요. 돌아갈 게임이 없으니 칩은 악성 재고가 되어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였겠군요.
네, 자금줄이 마르면서 회사는 그야말로 빈사 상태가 됩니다. 수십 명이던 직원은 30명 남짓으로 반토막이 났죠. 32살의 젊은 CEO는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내일도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존재론적 공포와 싸워야 했겠네요.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우월한 기술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았음을 인정해야 하는, 흡사 전쟁에서 패배하고 끌려온 집정관의 치욕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문을 닫기 죽전인 바로 그 벼람 끝에서 기묘한 동아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동시에 그것은 마시면 죽게 될 독이 든 성배이기도 했죠. 방금 언급했던 일본의 거대 게임사 세가가 엔비디아에 접근한 겁니다.
당시 세가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 맞서기 위해 드림캐스트라는 차세대 게임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기기의 두뇌가 될 그래픽 칩, 이른바 MV2 프로젝트의 개발을 엔비디아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계약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자그마치 500만 달러였습니다. 당장 내일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엔비디아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생명수였죠.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정말 지독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집니다.
맞아요. 세가가 원했던 기술이 하필이면 또 그 실패한 사각형 방식이었으니까요.
자, 당신이 젠슨 황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시죠. 당장 500만 달러를 받고 계약대로 사각형 칩을 만들어준다. 그럼 세가의 드림캐스트는 윈도우 생태계와 단절되어 망할 것이고 엔비디아 역시 시대착오적인 기술이나 납품하는 3류 회사로 파산하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칩을 못 만들겠다고 개발을 중단해버린다면 그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당장 내일 아침에 회사는 문을 닫게 되죠. 어느 쪽도 죽음뿐인 상황입니다.
마지리 쉐이치로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였죠.
이리 마지리는 과거 혼다 자동차에서 오토바이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일본 재계의 전설적인 기술자 출신이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회의실에서 젠슨 황은 어떤 변명도 기술적 포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약속한 기술 방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식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고집하던 방식으로 게임기를 만들면 세가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부디 다른 파트너를 찾아보십시오.
라고요? 아니,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하청업체 대표가 발주처 회장 앞에서 우리가 틀렸으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자백을 한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미친 짓인데 진짜 입을 다물 수 없는 건 그 다음 멘트입니다. 젠슨 황이 이리마지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건 맞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계약에 명시된 남은 계약금 500만 달러를 그냥 주십시오.
상식적인 비즈니스 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례하고 황당한 요구죠. 납품도 못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돈은 다 달라고 요구하다니요. 당장 경비원들을 불러서 쫓아내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혹적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리마지리가 왜 이 황당한 요구를 수락했는가? 젠슨 황 본인도 훗날 인터뷰에서 그때 그 돈을 받지 못했다면 엔비디아는 그 자리에서 증발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죠.
긴 침묵 끝에 이리마지리는 그 요구를 수락하고 500만 달러를 내어줍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리마지리 역시 뼛속까지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혼다 시절 모모한 도전을 거듭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없이 깨지던 자신의 젊은 날을 젠슨 황의 눈빛에서 보았을 겁니다.
아, 자신의 기술적 신념이 철저히 부서졌음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당장의 이익보다 고객사인 세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 그 서늘할 정도의 정직한 말이죠.
맞습니다. 이리마지리는 실패한 사각형 칩에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직시할 줄 아는 젊은 리더의 정직함과 열정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죠.
젠슨 황이 훗날 사업을 할 때 타인의 친절함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털어놓은 게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세가로부터 기사회생의 500만 달러를 얻어냈습니다. 한숨 돌렸구나.
싶으시겠지만 이 돈은 새로운 칩을 만들어 회사를 구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자존심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삼각형 방식을 전면 수용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죠. 반도체는 컴퓨터로 설계를 마치면 그걸 실제 실리콘 웨이퍼에 찍어보는 테이프 아웃이라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이 물리적인 틀을 한 번 만드는 데만 수십만 달러가 깨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약 칩을 찍어봤는데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되면 그 비싼 나스크들을 다 내다버리고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은 500만 달러로는 이 기회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는 즉각 증발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젠슨 황은 여기서 반도체 역사에 남을 도박을 합니다. 남은 돈의 절반을 소프트웨어로 칩을 시뮬레이션하는 비싼 에뮬레이터 장비에 쏟아붓죠.
물리적인 테스트를 건너뛰고 오직 이 에뮬레이터 안에서만 모든 검증을 끝내기로 한 겁니다.
이건 마치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몇 분 동안 등 뒤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 자기가 맬 낙하산을 꿰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완벽한 비유입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한 아주 미세한 버그 하나라도 남아있었다면 수십만 개의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만 남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대만 TSMC의 모리스 창에게 대량 양산을 의뢰해버립니다.
설계 기간을 1년에서 7개월로 단축하며 매일 직원들에게 우리에게는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1997년 마침내 리바 128이 출시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을 장악하던 3DFX의 부두칩을 압도하며 출시 다 4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려나갑니다. 그 단 한 번의 승부수가 회사를 살려낸 겁니다.
기적 같은 부활이네요.
여기서 아주 극적인 수치를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세가는 훗날 이 지분을 15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당시는 훌륭한 회수였죠. 하지만 만약 세가가 그 지분을 팔지 않고 2024년 현재까지 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500만 달러는 지금 무려 1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가치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1조 달러라니요. 당신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단 한 번의 승부수로 회사를 구하고 3조 달러 제국을 세웠다면 이제는 긴장을 풀고 쉴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엔비디아에는 비공식적인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파산 30일 전이다. 직원들 월급을 한 번 주고 나면 금고가 비어버리는 그 긴박함을 뜻하죠. 젠슨 황은 33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천 통의 이메일을 읽고 휴일 없이 일한다고 해요. 2023년 팟캐스트에서 그는 아직도 우리는 곧 망할지도 몰라 하는 취약함과 불안감을 매일 아침 느낀다고 고백했죠. 심지어 그의 두 자녀, 매디슨과 스펜서도 회사에 합류해 매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강박적인 불안감은 고대 로마 시대 승리한 장군들의 뒤에서 노예들이 속삭였던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 1996년 잘못된 기술을 고집하다 회사를 날릴 뻔했던 그 끔찍한 패배의 기억이 그를 영원히 달리게 하는 채찍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취해 자만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젠슨 황이 학생들에게 했던 그 역설적인 발언도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보통 꽃길만 걸어라고 덕담을 하는데 그는 아주 또렷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한 고통과 시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죠.
네, 기대치가 낮아야 회복력이 생기고 처절한 고통이 결국 감사함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 만든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가치는 바로 지적 정직함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존심이나 체면을 버리고 즉시 인정하는 용기죠.
사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실패를 나누고 방어적인 태도로 극도로 경계하는 그 투명한 조직 문화의 바탕에는 MB1의 실패와 세가 앞에서의 그 처절했던 고백이 깔려 있었던 거네요.
네, 그들은 이 뼈저린 패배의 교훈을 바탕으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섰습니다. 1999년 인류 역사상 없었던 GPU, 즉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내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제국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겁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며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3조 달러 가치의 기업을 움직이는 엔진이 끝없는 불안감과 죽음의 기억이라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인 성공이란 안전함을 느끼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걸까요?
참으로 묵직한 질문이네요.
개인의 삶이든 거대한 기업이든 그 옆에서 우리는 30일 뒤에 망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존재론적 두려움 없이는 진정한 혁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일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